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 소장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함께 학교 생활하는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학교폭력 왕따 사건을 자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괴롭힘과 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폭력과 왕따에 대해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당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겠죠. 네, 가해자가 있죠. 그러면 한쪽에는 당연히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죠. 방관자 내지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이 세 그룹 모두가 폭력에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은 희생을 또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요, 학교 폭력 왕따, 저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픈 문제가 됐는데, 이 세 그룹별로, 왜 아이들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면 좋을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예방해 나가면 좋겠는지 좀 이렇게 관점을 넓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해자 아이들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에든 가정에든 학교에든 일단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많은 아이들이 다 가해자가 될까?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뭐가 뭐냐 하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요. 여러분 그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능력자들이에요. 예, 상황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대인관계 능력도 있어서 애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어찌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은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나 한편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동정심, 공감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때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쟤를 한 대 훅 치면 얘가 이렇게 아플 텐데 우리 그걸 공감하면 못 때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게 있는 반면에 갖지 못한 게 있다면 이런 공감 능력, 뭐 아니면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왜 이런 상대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발달되지 못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정에서의 1차 피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가정에서 1차 피해자였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일탈의 아이콘 큰아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키가 192예요. 저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죠? 네, 남편이 커요. 네, 날 때부터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4번을 전학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운전사 아저씨가 초등학교 때 기사분이 너 책가방 뒤집어봐 그런대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버스비를 내니까. 덩치가 얼마나 크면 이거 아저씨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넌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아. 얘가 이제 그 가방을 몇 번씩 쏟으면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아니 여러분 이 버스에서만 그랬을까요? 전학을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학 갔으면 남자아이들이 서열 정리해야 됩니다. 학기 초에 누가 1장이냐 이거예요.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얘가 세 번까지는 계속 그 1장 애들한테 맞고 다닌 거예요. 왜냐면 덩치를 보면 힘 좀 쓰게 생겼죠. 너 이리 좀 와봐. 그리고 싸움을 해요. 그럼 얘는 맨날 맞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네 번째 전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세 번의 지긋지긋한 악몽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잡혀간 거예요. 너 이리 좀 와봐.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덤볐죠. 그냥 덤볐겠어요? 벽돌 들고 덤볐어요. 얘는 정말 절박했던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당하면 1년 내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벽돌을 딱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얘가 일장이 돼버렸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누가 벽돌을 들겠어요? 그래서 서열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얘는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또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계속 학교에서 맞던 우리 큰아이는 그 다음부터 가해자 그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1차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은 피해 아동들이에요. 피해 청소년들. 피해자들의 특징들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폭력에 희생이 될까요? 일단 튀거나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난 정이 돌 맞는다. 예, 뭐가 튀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저 영어 시간에 선생님 A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맞나요? 선생님 B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애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냥 들어. 그거 아는데 왜 물어봐?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너 잘난 척하고 싶지? 너 그 단어 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는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얘네들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얘네들은 그러면 왜 가서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고 잘난 척을 하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관심을 못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얘를 너무 특별하게 대해서 경계가 없거나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피해자 그룹은 좀 마음이 아파요. 신체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거나. 그렇죠? 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죠.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맨날 이 교복 뒤에 바보.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니? 근데 걔가 정신 연령이 좀 떨어져요. 정신 지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얘는 친구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그래서 얘가 썼던 전략이 수첩에다가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 자기가 싫어하는 애 이름 옆에는 가위표, 별로인 아이한테는 세모, 이렇게 다 적었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혼자 갖고 있었으면. 그걸 보여줬어요. 어쩜 좋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가위표 치면 어떡할 거예요, 가위표 치네. 얘 등 뒤에다 누가 바보라고 써요? 가위표 치네. 얘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교복도 좀 단정하게 입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 나눴던 게 생각이 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들이 피해자가 돼요. 뭐냐 하면 자기를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들.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야 이 새끼 때리지 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아이들 너무 참고 너무 속으로 사귀고 표현 못하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참아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 자녀분 중에 하나가 조현증이라고 하는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병으로 들어가고 있던 차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그리고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정말 거기서 모범이 되게 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문화권에서는 낯선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 나라 갔어요. 얼굴빛 달라요. 말 못해요. 계속 돌로 맞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나 이렇게 오늘도 돌로 맞았다. 그러면 선교사님이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가 참아야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이 아이가 집에 가면 참으라 그러고 학교에 가면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이 피해, 가해 문제들을 다루며 갈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가해자 그룹 부모님들은 조금 마음이 안 내키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능력자라는 걸 알아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는 능력이 있는 아이야. 괜찮은 아이야.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가졌던 1차 피해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가 아팠을까? 뭐가 얘들한테 분노를 일으켰을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룹이 방관자 그룹이에요. 예, 방관자 그룹은 가장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죠. 다 봐야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가해자기도 해요. 왜요? 모른 척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폭력적이 되는 이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가장 중심 원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 큰 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 이루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첫 번째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아이들을 기를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너희가 보호해줘야 돼.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볼 때마다 사회 전체가 그 가족을 잘 안고 있었다면, 교회가 그 가족을 잘 돌보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봐요. 폭력이 폭력을 부른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해 얼마나 보여주고 있었고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픈 사연들을 얼마나 들어주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이 일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가 온 가족과 사회들을 한번 이렇게 안아보는 그런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사실 뭐 요즘에도 오늘도 그 뉴스를 보면 아이들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문화라든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을 목격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저희가 공감을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공감 감수성 훈련을 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공감적이지 못한 관계가 될까. 핸드폰 같은 거 아침에 이렇게 뉴스란 같은 거, 사회 소식란 같은 것만 봐도 뭐 자살 소식, 가족들 간의 폭력 사건, 아동 학대 사건, 사회적인 범죄,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우 이제는 무뎌지죠. 피곤해지고 보기만 해도 아, 또 이런 일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잡아 가둬야 돼. 이런 것들은 사회 못 나오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닫아버려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청소년 비행 문제라든가 학교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 사회 어른으로서의 아주 무감각한 행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되게 신선했던 게 가해 아이들의 1차 피해자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다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될 시작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걸 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아이가 그걸 겪었으니까 좀 더 쉽게 보였겠죠.
네네. 그 벽돌을 들고 세 번을 참던 아이가 네 번째 전학간 그곳에서 벽돌을 들었다는 그 아드님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참 스트레스가
아유, 보통이 아니죠. 일단 전학을 간다 그러면 왕따를 당할 거라는 거를 각오해야 되죠.
마치 새로운 무리에 이렇게 뭔가를 탐색하는 대상이 되니까요. 오늘 이거하고 관련돼서 사연이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남학생이고요. 저는 학교폭력 트라우마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사촌역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른 학생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수년간 당해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형이 심심하다고 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사촌형이고 아기가 없는 걸 알기에 몇 번 참았지만 계속 맞다 보니 학교에서 맞던 기억이 떠올라 이성을 잃고 형을 때렸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육체적 접촉에 너무 민감해요. 누가 실수로 어깨라도 치거나 몸이 부딪히면 주먹이 올라갔던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때리진 않았는데 순간 화가 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의 기억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생긴 분노가 계속 저 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한테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이 사연을 들을 때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그러나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단어예요.
트라우마.
외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외상이 깊게 있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맞아요.
비슷한 신호에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아이도 계속 폭력의 희생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촌형이 반갑다. 여러분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 툭 하나 친 거예요.
탁 칠 수 있죠.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트라우마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가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깊이 들어가 있으면 평소에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 손바닥이 어딘가 이렇게 힘이 주어져서 닿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쑤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그런 것 같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슷한 신호 또 비슷한 자극 이게 오면은 이게 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가시가 그냥 나를 찌르는 거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그 트라우마의 자리로 아프지만 돌아가서 화내보고 울고 울어보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면 네. 하나님께도 화도 내보고 네. 하나님 그때 거기 계셨다는 거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루어져야 네.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자극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억누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 만약에 이 친구에게 누가 없다면 정말 교회로 달려가서 개인 기도실로 뛰어가서 소리내서 외쳐보라고 네. 말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중얼거림 말고 겉으로 소리를 내어서 과거의 그 사건에 현재의 내가 미래적 소망을 담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하나님께 어쩌면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약사셨어요. 근데 바쁘셨죠.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용서하라고 아까 교수님 강의에서처럼 네. 용서하자. 그리고 이제 곧 졸업이니까 잊어버리자. 그리고 뭐 아이가 또 여러 번 얘기가 이제 무시해도 된다. 이제 안 본다. 이렇게 해서 덮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했는데 새로운 학교로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이 아이가 우울증 척도 검사를 했었을 때 아주 깊은 우울로 나왔고 학교 가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를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때 그 일은 그냥 넘겼고 그냥 지금 애가 청소년기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이제 그 죽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 죽을 거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심각한 상처를 받고 이제는 엄마 아빠랑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 돼서 그 경험을 제가 떠올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를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누구냐? 너 때린 거 누구야? 가자! 그렇죠. 엄마랑 가자! 이 한마디 해준 사람이 그 아이한테 없었냐. 그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깊은 후회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물론 좋게 상황을 해결하는 건 좋은데 부모님들께서 이런 순간만큼은 좀 용기를 내셔야 될 게 아닐까.
네.
그런 부모님들께 혹시 교수님 힘을 낼 수 있게 한마디 해주신다. 왜냐면 부모들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네. 부모는 우주죠, 우주.
네.
부모가 없으면 세상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자기한테.
그렇죠. 네.
부모가 있으면 세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은 자녀 편에 서주시는 게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일탈의 아이콘에서
네.
아이가 점점 회복이 됐겠죠.
네. 네.
그러던 중
네.
제가 이 아이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혼란스러운 바둑 위에.
네, 그럴 네. 때가 있겠죠.
네.
얘가 분명히 패스일까? 안 패스일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얘가 패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학교에 가서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선생님들한테 싹싹 빌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때렸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걔를 안 때렸다고. 절대로 내가 맹세하건대 안 때렸다고. 그게 제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1년 후에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밴드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곡을 좋은 걸로 바꾸라 그래서 계속 바꿨던 거예요. 좋은 걸로. 근데 마지막 순간에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아이고 아쉬워.
너네가 하는 곡이 별로 안 좋다고.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그날 부모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밴드 공연을 보는 날이었는데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 편에 서준 순간이에요. 선생님 저는 오늘 공연을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준비한 공연인데 우리 아이 공연을 못 보는 그런 축제에는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이 사랑하시잖아요. 자녀 사랑하시니까 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보다 제가 더 사랑해요. 제 아이는. 제가 처음으로 1년 전엔 가서 울었지만 그날은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선생님보다 부모인 제가 더 사랑하고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학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공연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때 제가 아이를 향해서 얘야 공연을 해도 된다. 우리 큰아이의 일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엄마, 제 카메라는 책상 서랍 첫째 칸에 있어요.
와, 좋은데요?
그럼요. 저는 그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느껴졌어요. 와서 보시고 찍어주세요.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와 제가 제대로 화해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교수님, 아이들이 참 마음속에 어쩌면 어른보다 더 큰 바다를 갖고 산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죠? 네. 그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이렇게 두었던 교수님의 아드님께서 교수님께서 강하게 학교 어필하시고 그 회의를 거쳐 그 본인이 1년 동안 준비한 걸 하게 됐을 때 엄마 고마워요라는 그 말보다 얼마나 더 큰 진심이었을까? 카메라. 어디 있다라는
첫째 서라.
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 사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부모들에게 용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의 사연, 그리고 이 여기에서 중요한 그 단어, 트라우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아이들의 학교폭력의 가해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 피해 아이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냥 이 아이들을 몇호 처분 너 학교폭력위원회 열어, 학폭 열어서 너 가해자니까 너한테 치료비 물고 그렇죠. 보상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교사 교육을 다니다 보면은요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저희는 싸우면 두 놈 다 일로 와 이래가지고
네,
화해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둘 다 물통 돌고 서 있어 쳐다봐 이러면은 웃다가 울면서 이거 누구 미안해 이러고 울고 그랬는데 요즘은 큰일 나요. 요즘은 교사들이 거의 개입을 하면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교사가 개입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분들도 두려워지시는 거죠. 그럼요.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것만으로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걸로 화해가 될까. 전 이게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장의 아이들도 워낙 많이 보시고 그러실 텐데 이 가해 아이들의 반성?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후회와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일단 내가 한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고통을 내가 줬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아이는 얼마나 아픈지
그렇죠. 장난이에요. 몰랐어요.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또 가능하면 모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고 싶어해요.
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가해 아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다. 아팠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그냥 좀 잘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복 탄력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되게 슬픈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너무 미안하지 않은데